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21일 WHO 측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HO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발표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WHO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기관들은 많은 기여를 했고 혜택도 누려왔다고 WHO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WHO는 다른 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서 미국인들을 포함한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WHO는 미국과 WHO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의 WHO 탈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고 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WHO 이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은 강화돼야 마땅하며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역할에 관해 글로벌 공공보건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보건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이고 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어서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국제 공중보건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0일 취임식 직후에 WHO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국제기구와 협정해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WHO 탈퇴 행정명령에서 중국 우한에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비롯해 여러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미국은 이미 2020년에 탈퇴를 통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WHO가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각 나라가 담당한 부담금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으로 미국의 300%에 달하지만 WHO에 기여하는 중국의 금액은 미국보다 90% 가까이가 작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고율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밝혔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21일 공개된 독일 국제방송 도이치벨레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일 추가 관세 부과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EU 쪽의 대응책으로 준비된 게 무엇인지에 관해 보복 관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 부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트럼프에 대처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럽연합의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 오가리오보에 있는 관저에서 시 주석과 연결한 영상통화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시 주석에게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자신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광범위한 국익상 공통점과 주요 강대국 간 관계에 관한 의견 수렴에 기반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의원 99명 찬성으로 마르코 루비오 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후보자 중 처음으로 이번에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취임식 중 최고의 모금액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모금 총액이 2억 5천만 달러인데요. 트럼프 벤츠 취임위원회와 이번 주말에 그 취임식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다른 기관이 모은 기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7년 취임 때, 첫 번째 취임 때 1억 700만 달러를 모아서 최고 기록을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두 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그 기록을 또 두 배 이상 넘는 역대 최고 기부금 모금 기록을 세운 것이고요. 4년 전에 조 바이든 취임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 6,200만 달러와는 4배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위원회의 사상 최고액 모금 비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복귀를 공개적으로 축하한 많은 기업들, 특히 세계적 IT 기업의 파격적이면서도 마치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기부금 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씨,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최근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던 소셜미디어 틱톡의 CEO 추 쇼우즈 씨, 취임식의 주요 내빈으로 초대된 기업가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우버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100만 달러를 기부한 기업들이고요. 리플,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무려 4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낸 곳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도 기부를 해왔던 미국의 대표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사도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를 축하하는 거액을 기부한 기업 명단에 이름이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영하 6도, 매우 흐린 날씨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함남 동해안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함북 김책은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원래 많이 부는 황해도 용현 그리고 강원도와 함북 전역 함남 심포 쪽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로 기온은 많이 올랐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개성은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6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원산은 영하 1도,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5도, 희예산은 영하 1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 6도, 원산이 9도, 함흥의 낮 최고는 10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2도, 희예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m로 서해상은 앞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1월 20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는 지구촌 오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2021년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 정부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먼저 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 내 로튼다 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20일 취임식은 추운 날씨 때문에 의사당 밖에 아닌 안에서 진행됐는데요. 현대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거행된 것은 지난 1985년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이고 처음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연설, 취임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일성으로 미국의 황금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네, 오늘부터 미국이 번영하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이 모든 나라가 선망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날에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두 번째 취임사 핵심 기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핵심은 이전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을 모두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s we gather today, our government confronts a crisis of trust. For many years, a radical and corrupt establishmen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은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착취해왔고 우리 사회의 근본은 무너져 내렸으며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지속적인 재앙적 사건들에 휘말리는 정부를 갖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 취임식장에는 바로 옆에 임기가 끝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전임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것은 끔찍한 배신과 그동안 이뤄진 모든 배신을 완전하게 뒤집고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신뢰와 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되돌려주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신의 당선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구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역사적인 행정명령 등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들 조처를 통해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실제로 이날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남부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불법 이주민 출신 범죄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 불법 이주민 뭐 대량 추방 말고도 다른 조처들도 많이 언급했죠.
네,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고 외국 조직 범죄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강요에게 그들이 가진 강력한 권한을 동원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 신속하게 비용과 물가를 낮추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가진 풍부한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 강국과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석유와 가스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이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밖에 통상 시스템 점검, 관세부가 정보 효율부 설립을 하고 군내 급진적 정치 이론 등 금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연방정부 정책으로 인정, 피부색이 아닌 능력 기반 사회 건설 등의 방침도 취임사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소식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에 취임식 끝내고 축하 행사장과 또 집무실에서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말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몇몇 중요한 것을 정리해보죠. 먼저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보고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약 1,500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와 오스키퍼스 회원으로 반란 모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의 형량도 줄여졌습니다.
네. 자, 이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되던 그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인물들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듣고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연방의회에 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확인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경찰을 공격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서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명령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해외조직 범죄단을 테러 조직으로 지명하도록 했고요. 불법 이주민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명령의 경우에는 미국 수정헌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모두 시민권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앞서 취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성적 다양성 정책도 손을 보겠다고 했었는데요. 관련 명령 나왔죠.
네. 먼저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연방 정부에 회복함이라는 행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이 명령은 주관적인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연방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이른바 그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과 특혜 부여를 폐지함이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이 명령은 연방 정부 안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끝내고 모든 차별적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명령에 서명했습니까?
네, 앞서 예고한 대로 연방정부 조직 감축을 위한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다지를 설립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연방규제와 연방공무원 채용이 동결됐고요.
네.
모든 연방공무원에게 재택근무를 끝내고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라는 명령도 나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명령도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해당 협정에서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막바지 시점에 WHO에서 탈퇴했는데 역시 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입니다. 미국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틱톡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19일부터 미국 안에서 사용이 중단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 문제를 다루는 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사용 금지를 75일간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 밖에 정부기관의 이 물가 총력 대응 지시,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도록 한 조처,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원유 가스 개발 금지,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극우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 등의 조처를 취소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유럽연합 EU가 미국하고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올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EU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하고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언 집행위원장은 21일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WEF 연차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first priority will be to engage early, discuss common interests, and be ready to negotiate.
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 조기에 협력해서 공동 이익을 논의하며 협상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겠지만 항상 우리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의 얘기는 무역 등의 분야에서 그 EU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관세 부과나 에너지 수출 확대를 통해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초기 조치 가운데 하나로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다른 국가의 환율 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정부 부처들에 지시했습니다.
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와 수출 통제, 관세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하향 경쟁을 피하고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 경제에서 유대를 끊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 앞서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연설에서 그 실용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또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고율 관세 같은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면 EU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21일 연설에서 EU와 미국 간의 교역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교역량 가운데 30%를 차지한다면서 다른 어떤 경제도 미국과 EU만큼 통합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그 21일 연설에서 이 통상 분야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쪽에도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유럽이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해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와 청정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일련의 조사로 인해 이 베이징 측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 끝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구가 지난해 2024년에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말에 이 중국 인구가 14억 800만 명으로 전해, 그러니까 2023년과 비교해서 139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에서 그러면 몇 명이 새로 태어났고 또 몇 명이 세상을 떠난 겁니까?
네. 954만 명이 태어났고요. 109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이해, 그러니까 2024년 출생아 수는 그 전해인 2023년에 902만 명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건데요.
네.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령화와 인구 감소 경향을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네, 다들 그 출생아가 줄어서 걱정인데 지난해 중국 내 그 출생아가 이렇게 바짝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해가 이 중국인들이 상서롭게 여기는 해인 용띠해였던 것이 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중국의 출산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가 아이 갖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후단대학의 런위안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연례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면서 중국 안에서 특히 그 유치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중국 안에서 유치원 등록자 수가 500만 명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치원 수천 곳이 문을 닫았고 유치원 교사 17만 명 이상의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들도 이 산부인과를 줄이고 있고요. 분유공장 가동률까지 줄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한국에서도 참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다들 비슷하죠.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기가 어렵고 애써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애를 아예 가지지 않거나 아이를 가지더라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들은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수가 급증해서요.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애비통신은 특히 중국같이 이민을 거의 받지 않는 나라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에피동시는 이미 중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은 약 3억 1천만 명, 3억 1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비율로는 전체 인구 가운데 22%가량 됩니다. 에피동시는 이 비율이 2035년이 되면 30%를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과거에는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한 자녀 정책을 적용했는데 인구가 점점 줄면서 이 정책을 없앤 거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출산 제한을 완화해서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2021년에는 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기도 했죠.
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라는 지위를 인도에 넘겨줬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인구는 약 14억 5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이야기 미국사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브에 있는 영국 거주 미국령 US 테리토리스인 푸에르토리코는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령 여섯 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푸에르토리코가 500년 이상 전략적, 정치적 관심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을 차지한 최초의 식민 세력은 처음으로 정착촌을 만든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거의 400년 동안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1898년 7월, 미군이 스페인과 전쟁하는 와중에 푸에르토리코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12월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에 두 나라가 서명했고 이 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Almost two months since Hurricane Maria struck Puerto Rico in late September, life is still like this for most people on the island. Whole neighborhoods are still
1900년 4월 당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세우고 연방 하원에서 활동할 상주 대표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기인 1917년 3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현지 정부를 행정과 입법 사법부로 분리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1947년 연방의회는 주민들이 주지사를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52년 자체 헌법이 발효되면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 연방이 됐습니다. 1967년과 1993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주민투표는 미국 주 편입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많은 주민이 미국 본토로 이주했고 이것이 2005년 무렵부터 순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역정부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0년 다시 미국 주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주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사회에 깊숙이 통합된 동시에 미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여섯 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9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미국 역사 초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노예 제도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됐지만 이것은 미국에서 흑인 평등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공립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백인이거나 모두 흑인인 학교가 많았습니다.
린다 브라운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가까운 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백인 학교에 피부색이 다른 흑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학을 거부했습니다.
1951년 올리버 브라운이라는 흑인 남성이 중심이 돼 토피카시 교육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 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변호인단을 보내 브라운을 도왔습니다.
올리버 브라운이 거주하던 캔자스주의 법은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한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를 분리해서 따로 두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이 피부색을 이유로 딸의 전학을 거절당한 올리브 브라운은 분노했고 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연방 대법관인 서굿 마숄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 소송에서 브라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서굿 마숄 변호사는 당시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의 수석 법률 대표였습니다. 올리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서굿 마숄 변호사는 대법원 심리에서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학교를 인종별로 나누는 캔자스 주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여러 주는 흑인 차별법에 근거해 공중 화장실과 병원 등에서 흑인들과 백인을 분리해왔습니다.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캔사스주 토피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 1954년 5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흑인 아이들이 분리되어 다니는 학교가 백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인종의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 9월 미국 남부 아칸소주 주도인 리틀록에서 엘리자베스 에크포드라는 한 흑인 여학생이 백인 학교에 입학하려 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 여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입학을 반대했고 아칸소주 오빌 파우버스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보내 흑인 학생의 등교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3주 뒤 미국 연방법원은 파워버스 주지사에게 주방위군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물러나자 엘리자베스 에크포드와 다른 흑인 학생 7명은 무사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하루 만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흑인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리틀록에 연방군을 투입했습니다. 연방군은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교에 무사히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백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리틀록의 모든 공립학교를 폐쇄했고 2년 동안 문을 닫은 채 공립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2년에는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흑인 학생이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입학하려 했습니다. 미시시피 주립대는 흑인 학생의 입학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메레디스를 돕기 위해 연방 법집행관을 파견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메레디스는 미시시피 주립대 최초의 흑인 졸업생이 됐습니다.
미국 흑인들은 교육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싸우면서 또한 주거와 교통수단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여러 도시에서 흑인들은 버스에서 뒷좌석에만 앉아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앨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버스 제도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지만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백인에게 공용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로사 파크스가 탄 버스는 승객들로 꽉 차서 붐볐고 백인이 앉을 자리가 더는 없었습니다.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버스 운전사는 로사 파크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속지 말라는 표현, 속았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m thinking about taking on a new project.
You told me you don't have time for that.
David promised he will do most of the work.
Don't fall for that. You know David, you'll end up doing all the heavy lifting.
Yeah, you're probably right.
Don't be fooled by his smooth talk.
제가 데이빗을 믿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지 생각 중이라고 하니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Don't fall for it.
속지 마세요.
Fall for.
어떤 것에 속는다.
I fell for his lies.
나는 그의 거짓말들에 속았어요. 비슷한 표현 한 개 더 나왔습니다.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Don't be fooled by his smooth talk.
그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Don't fall for it.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Don't be tricked. Don't buy into it. Don't get fooled. Don't be deceived. Don't let him fool you. Don't fall for his lies.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m thinking of taking on a new project.
You told me you don't have time for that.
David promised he will do most of the work.
Oh, don't fall for that. You know David, you'll end up doing all the heavy lifting.
Yeah, you are probably right.
Don't be fooled by his smooth tal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thinking of taking on a new project.
새 프로젝트를 맡을까 생각 중입니다.
You told me you don't have time for that.
나한테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David promised he'll do most of the work.
데이빗이 거의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on't fall for it.
속지 마세요.
You know David, you'll end up doing all the heavy lifting.
데이빗 알잖아요. 당신이 거의 모든 힘든 일을 다 하게 될 겁니다.
Don't be fooled by his smooth talk.
그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Don't fall for it.
속지 마세요.
Don't be foole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thinking of taking on a new project.
You told me you don't have time for that.
David promised he will do most of the work.
Oh, don't fall for that. You know David, you'll end up doing all the heavy lifting.
Yeah, you are probably right.
Don't be fooled by his smooth talk.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fall for it. Don't be fooled.
속지 말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미일 동맹이 크게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 관계가 양자 관계에서 지구적인 관계로 변했다며 일본과 미국이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일본은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지휘 통제를 현대화하며 방위 공동 생산에 협력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he largest investors in each other's economies. We work together to strengthen and build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투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탄력적인 공급망, 중요한 광물 확보 문제, 인공지능 같은 규칙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수년 동안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 간의 3자 관계를 구축했으며 미국, 일본과 필리핀과의 3자 파트너십, 그리고 인도와 호주가 참여한 쿼드를 활성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가 주권 침해가 점점 더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가장 먼저 지지한 국가 중 하나는 일본이었습니다.
There was a recognition here and something that because Japan saw it and recognized it and stood up.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먼저 일어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우크라이나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인식에는 국제 시스템의 핵심인 평화 유지, 안보 유지, 영토 보존, 주권, 독립 등 유엔 헌장의 핵심인 원칙들에 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고 소통할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